신명기는 경계에 서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내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안에서도 신명기의 법규를 다루고 있는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딘가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에 서 있는 것,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어딘가에 서 있는 것, 사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그 과거와 미래 그 어딘가에 경계에 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절기 안에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해갈 때에 그렇게 경계를 살아야 되는 그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 경계를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절기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세 절기를 하나하나를 자세히 각론을 보는 게 아니라 총론으로 과연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각 절기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기가 차지한 위치들이 오늘 저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 절기는 어떤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단계를, 신앙의 계절을, 신앙인이 지나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1절을 보시면 아비벌의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비벌이란 아비브라는 단어에다가 이 월자를 붙인 겁니다. 아비브란 새로운 알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수한, 처음 걷어들인 곡식을 뜻하는 게 이 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란 그 해 중에서 한 해에 처음 추수한 곡식, 곡식을 처음 추수한 그 달을 아비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처음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걸 아비브라고 하고, 그래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아비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그 아비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제가 좀 늦게 올려드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월을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유월절이 너희들의 첫 해, 그러니까 1년 중에 첫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시작을 뜻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을 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유월절의 기원부터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익숙하게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아래 노역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출애굽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로왕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공고하게 마음을 닫아놓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실 겁니다. 초태생, 처음 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 그것이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태생인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실 때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방안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낸 피로 발라놓는 겁니다. 문 주변에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너희 집에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 번째 재앙이 찾아드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륙의 밤이었습니다. 밤새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 밤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괜찮았습니다. 피를 발라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는 문 앞에 딱 선 겁니다. 근데 문 앞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걸 지나갑니다. 다시 또 죽일 걸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앞에 섭니다. 거기 피가 다시 발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도 죽였구나. 그리고 지나갑니다. 유월절이랄 때 유는 그 한자는 지나갈 유, 넘어갈 유입니다. 그리고 월도 넘어갈 월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패스오버, 이 두 단어를 붙여놔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게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부르는데 이 파사흐라는 단어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시작하는 날로,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으로, 첫 해의 시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저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그 죄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저에게 덮여져 있는 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죽였네. 벌써 죽음을 치렀네.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었듯 그리고 인생의 시작이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담임 목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70부터가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저희 오늘 삶은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애굽이 쌓고 있었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쌓는 인생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할 때 늘 했던 것은 뭐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것이죠. 진흙을 지디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벽돌로 뭘 했냐면 국고성을 쌓는 겁니다. 국고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흉작, 풍년이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곡식을 잘 쌓아놓고 그 곡식을 우리가 먹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늘이 덥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안녕을 구가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놨던 게 국고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돈과 라암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걸 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도, 비를 내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했던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 땅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평생 벽돌을 쌓느라 노예처럼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자유자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도 저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도 늘, 세상은 늘 벽돌을 쌓으며 삽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벽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벽돌, 내가 내 인생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벽돌, 평생 그거를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쌓습니다. 이걸 쌓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절치부심하면서 치달리면서 평생 노예처럼 이 벽돌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벽돌을 다 쌓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 벽돌을 다 쌓으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벽돌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 부르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그 유월절 지나고 하루를 쉰 다음에 7일씩 7번을 49일을 지난다 해서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은 그 하루 쉬는 걸 포함해서 50일을 지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이때 이 보리가 가장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시기라서 맥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같은 절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칠칠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에는 없는 단어인데, 유월절을 설명하면서는 없는 단어인데 이 칠칠절과 그 뒤에 나오는 초막절을 설명하면서는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0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힘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좋은 기후를 주셔야 풍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쓰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0%, 이 같이 합쳐져서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것, 그것이 처음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맡게 되는 신앙의 국면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말해서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절기 안에서 보면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전부라고 여기게 될 때 저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으면 그 이후에는 칠칠절을 초막절을 지나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경험하고 그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출발지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힘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듯이 힘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죄를 미워하고 힘을 다해 용서하고 힘을 다해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전부로 여기는 신앙은 신분의 변화를 수준과 실력의 변화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울고불고 했던 것이 내 신앙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가서 살아내고 그것을 신앙의 근육으로 만들어낸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초막절에는 그 집 근처에 초막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집 근처에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세워놓고 삽니다. 그 집 앞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깔아놓고 그 위에 도금냥이라는 나무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그 이렇게 지붕처럼 엮어서 만듭니다. 이 기준은 어떤 정도의 기준이냐면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봤을 때 별빛이 보일 만큼 성글게 이것들을 엮어놔야 합니다. 완벽하게 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계속 있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냐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력으로 봤을 때 절정의 기간이죠. 가장 많은 그 곡물을 추수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풍성할 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때 거기 머물지 않고 초막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나그네요, 거르민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거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애써 힘써가며 살지만 미래를 봐야 하는, 그래서 오늘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지켜가며 살았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셨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힘써 살아가지만 결국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에만 파묻혀서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만 바라보며 오늘 일에 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서 있지만 성도는 오늘 과거를 보며 삽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늘 서 있지만 오늘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 어딘가 경계에 서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경험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지만 이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너 이거 지키면 복주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받,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얘야, 너 거기 서서 내가 너를 위해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미래에 할 일을 또한 기대해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널 과거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용서했고 이렇게 받아놨고 이렇게 끌어안았단다. 내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고 이렇게 지켜낼 거고 이렇게 책임질 거고 이렇게 인도할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절기들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 둘 낳고 그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닌데 이게 막 생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 상담을 자주 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 사실 이래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본인이 있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시다 중간에 이렇게 슬쩍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안하셨는지 지나가면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희성아 하늘 보고 살자, 하늘 보고 살자. 하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실 일. 오늘을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옛날에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서 조각구름 하나가 딱 뜨면, 처음 저희 나라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조각구름 하나만 딱 뜨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렇게 오늘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며 그 큰 부흥의 시계를 읽어냈던 겁니다. 오늘을 살지만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과 미래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십자가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기억,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미래에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실 일을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